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 곧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면 평화를 상실해 봐야 합니다. 한번 불행에 빠져봐야 행동이 얼마나 귀한지, 밥을 굶어봐야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듯이 평화를 상실해 보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은 화평이 깨진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하고 화평이 깨진 공포스러운 곳은 지옥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세대간에 경제 행편상 그룹 간에, 이웃 간에 화평이 깨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갖 불화와 갈등과 다툼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꼭 반대자가 생겨나게 되고 공격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불화가 또한 심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정치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동서가 갈라져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을 못 이겨서 또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생겨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자살한 사람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자살왕국 아니에요? 세계에서 자살은 제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평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평과 불화가 차면 자살로 자기의 목숨 끊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화하고 평안이 깨지게 되면 제일 먼저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화평, 인간관계의 평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의 그름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팔복 중의 일곱 번째 축복입니다. 7.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기분이 좋은 행운이 있을 것이란 신비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숫자이죠. 동양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곱,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수, 완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일곱 번째 축복, 행운의 수 7, 일곱 번째 축복을 화평, 평화, 평안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여덟 가지 복을 순서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일곱 번째 곧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면 그런 의미로 계시의 뜻이 있는 것이 일곱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누릴 사람, 그러한 축복을 지상에서 누릴 사람은 이러한 일곱 번째의 축복을 얻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합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순서적인 위치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앞에 있는 8절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8절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논리적 순서를 생각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뜻을 깨우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상태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다음에 평화롭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된 심령의 평화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죄와 접촉하는 데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악한 것과 연합되는 데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심령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불화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계속 평화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결하게 된 후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고 율법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량자, 평화를 깨뜨리는 장본인, 하나님과 원수인 자, 저주 속에 있었던 자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화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셔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ea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평강, 안녕,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고요. 신약 헬라어로 에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반대말은 분화, 증오, 갈등, 싸움과 다툼, 전쟁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화평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들은 수많은 순환 역사를 살아오면서 평안과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우친 체험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양쪽 중간에 화평하게 만드는 중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A와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중재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하는 자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화평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그 서로 싸우거나 전쟁되어 있는 두 편 사이에서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화평에 가는 자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두 편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시키는 중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뜻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상대편에게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화평하기를 애쓰고 온화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 당사자, 그 자기 개인의 심리의 상태와 화평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한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심령 상태가 분노가 있고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한 상태로서는 화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개인의 마음 상태가 화평하지 않아도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툴 때 중간에 들어서 아니 너 그렇게 싸우지 마라 라고 중재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중재해도 화평의 마음이 없이 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화평의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예수님 말씀대로 오는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을 도모하며 가능한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화평, 평화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화평과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은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또 화평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17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래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흡수고 법조문으로 된 개인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화평, 평안의 하나님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투고 불화하여 원수로 둘로 나누어져 중간에 막힌 담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하도록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불화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흠이나 흐물이나 티를 뜯어서 뜯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뭐 자꾸 눈에 흠이 보이고요, 흐물이 보이고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자꾸 보이고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흠을 말하고 흐물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서로 싸우고 불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화평자예요. 허물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말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요. 화평이고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화평함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떨쳐내시는데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허물을 떨쳐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떨쳐내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원망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불안한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원망해서 혼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함박하는 것이 저희 집에 가득하게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불안해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화목하고 평안이 원망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기독교에서 The History of Christian Church를 기록한 필립 샤프 박사는 예수님의 매력적인 위대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그 매력과 위대성,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위대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아무도 누구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신자나 모하메트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배운 과학이나 지식도 없이 모든 철학이나 다른 모든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빛들을 총망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었다. 그는 유명한 공병 학교에 나온 것도 아닌데 전후후무한 신명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세상에 그 어떤 신이나 위인들이 남기려도 남길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남겨놓았다. 그는 한글에 글을 쓰신 적이 없으나 고대와 현재를 통틀어 모든 위인들의 설교나 운동이나 사상이나 예술 작품들이나 많은 학술들이나 수많은 아름다운 시골과 노래들의 주제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왕들과 왕궁에서 태어나신 기공자도 아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궁에 태어나시고 아기 받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는데도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종하고 계시며 지구상에 가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들의 신령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그 위대성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처럼 여러 시대, 여러 세기를 살아가던 온갖 사람들에게 실내 매력적인 삶에 영향을 던질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수리로까지 불사하게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주자가 5천만 명 이상이나 예수 신앙 때문에 순교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가 몇 명 되었냐, 역사상 5천만 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 인구가 전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얘기죠. 5천만. 왜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와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평화, 평화의 자유, 이것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크게 하고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답 안 하네. 의심스럽대.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 내놓겠어요? 순교의 이유는 대화. 독재의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평화. 인간의 평화. 인간의 자유.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3700년 동안 외침을 받으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계속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2500년 동안 압박과 서름으로 피난생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민족에게는 화폐가 얼마나 소중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이 평화, 화폐가 너무너무 빼삼치도록 좋았기 때문에 인사할 때 언제나 샬롬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삶이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샬롬,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만금을 얻고도 다투고 싸우고 전쟁으로 불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지라도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그것은 곧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의 축복이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희생이야. 내가 희생해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화평의 축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요건 뭐냐? 그 요건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태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화평하는 자입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헌신으로 가능하다.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그냥 주어집니까? 그냥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적인 영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모두 천사 같은 평화의 사람, 소망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지저귀처럼 돌아다니면서 불안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더러운 욕심과 악이 가득한 자가 있었죠. 잘 알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화평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 화평을 깨뜨린 사람이 있다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미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프게 살아계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항상 파괴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냐면 파괴자를 포기만 하는 무관심한 방관자도 있습니다. 불평을 깨는 사람이 자꾸 불평을 흔들고 가만히 뚫고 앉았어. 어떤 경우는 동의를 해. 그럴 것 같네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쫓아내든지 그 사람을 고치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팔려야죠. 평안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불편한 점을 다 알지만은 그걸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트러블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트러블메이커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요? 여자분들 트러블을 잘 알죠? 이 화장품이 맞지 않는 화장품, 사람의 피부나 어떤 그 이 소순에 따라서요, 화장품이 안 맞는 화장품이 있어. 그것도 모르고 바를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래? 잘 알죠? 남자들한테 뭐라고 되고? 화장품 잘못 발랐는데 뭐 부럽덕지가 나고 뭐 이상하게 뭐 화장품이 안 받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트러블이 일어났어. 그래. 기분 나쁘잖아. 돈 주고 샀는데. 그 화장품을 방관하면서 뭐 아, 이럴 것도 있겠다고 계속 반습해가지 바릅니까? 그런 여자 없죠?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화장품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바르면. 이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교회의 트러블메이커는 암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암감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기적인 행동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타기적인 행동을 뭐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감히 화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지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화평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러블을 일으킵니까? 불평을 합니까? 왜 원망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럽니까? 뭘 잘한다고?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타이르고 치유를 발휘하며 다툼을 말리고 경계시키는 희생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천국의 행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곧 희생과 헌신의 값진 대가를 지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을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 그룹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을 말하는데 연옥이 없어요. 성경 어디 빌어보세요. 연옥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빈만지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다. 트러블 일으키는 사람, 불안을 조정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불안을 조정하는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있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지 자꾸 불평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불평을 들어놓고 온갖 불만을 내뱉고 심령이 지옥 같아서 불안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불안을 만드는 이런 사람, 불평 불만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령과 심보가 편치를 않고 평안이 없고 도로 욕심과 악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똑똑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기 속이 더럽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은 더러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바로 치욕형입니다. 여러분이 말조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은 법을 느끼면서 심령이 분석을 해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심령이 순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으로 변화받은 심령으로 예수의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가난 유다는 은혜 없이 왔습니다. 죽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열두 제자님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교회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훈한 말씀할 때 가룟 유다는 꼭 빠졌어요. 들썩였어요. 불평이 얼마나 사람 가만 보면요 새벽기도도 안 나와. 세일 먼저 안 가. 아무리 말하면 불평만 해. 왜 그래? 웃고 치욕 가려고 그래요. 조심스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무슨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안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아주 멘뜩에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종교만 배워가지고 무엇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옷을 이래 입어야 된다, 저래 입어야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깡패도, 거지도 이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절대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아니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두 사람밖에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부민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신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난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력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아들 떠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우매한 자유, 배약하는 자유, 무증한 자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담도 이런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일년도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지금 캠프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수군수군 하는 자네요. 수군수군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못마땅한 게 보이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이것이 기수 수군수군 나는. 수군수군 목사 앞에 와서 말하세요. 그래 고쳐질 것 아니에요. 뒤에서 말하면 고쳐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 이 사람은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무서운 일은요, 하나님께 버려두세요. 버려두세요는 말은요, 영어로 give up 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서운 단어예요. 포기했다. 많이 씹어리라. 마지막 내가 너를 지옥의 심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둡니다. 많이 씹어리다가 지옥 가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씹어리세요? 뭐 씹어리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세요. 화평을 깨고. 깨봐라.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화평을 깨는 피방의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화평 깨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멍청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지옥 가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보세요.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칩니다. 하품이 깨집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별을 남 못 준다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냥 시끌시끌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불평 원망하지 마라.
예.
곧 화평을 깨지 마라.
예. 응?
화평한 교회에. 불평 끝만큼 되지 마시고, 지옥갈 마귀장애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불평을 원망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예배를 잘 들어왔는데 중심적으로 앉아가지고 온갖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안 먹힙니다. 아세요? 잘 아시라고. 다 은혜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여러분의 썬뿌리가 뭔가요? 은혜의 통로, 화평의 통로로 가로막고 있는 썩어 냄새 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뿌리를, 썬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썬뿌리가 안 나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단절이 은혜의 만나, 화평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은 계속되는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생겨난 비난, 불평, 불만의 썬뿌리, 괜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비판의 썬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생수를 오염하게 만들고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단절된 간부의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하는 비판, 분노와 불화, 전쟁과 다툼이 화평, 즉 평화를 깨뜨리는 썸뿌리입니다. 이 썸뿌리는 내가 희생하여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교회와의 화평은 내가 취해야지. 이웃을 교회를 취해라고 하면 자신의 썸뿌리는 또 견고히 자라게 될 겁니다. 왜 자꾸 남을 죽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어야지. 중세기 성 프란체스코가 세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는 윗사람의 맹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맹령에 절대 복종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아무리 달려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고집불통이 있었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순종의 정신을 가르치려고 늘 고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뒷마당에 땅을 깊이 판 후에 불평 불만이 많고 화평을 깨는 그를 거기에 밀어넣고 흙을 메우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흙은 점점 메워져서 무릎이 묻혔고 허리까지 묻히게 됐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당신은 아직도 죽지 않았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살기가 마음에 살아서 강경하게 반항을 하고 꼬함을 내주는데 왜 나를 이러냐 막 이렇게 합니다. 흙은 점점 더 메워져서 그의 목을 지나 입술까지 흙이 쳤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하듯이 지금 묻어갑니다. 그는 숨이 끊어져 있듯 헐떡거렸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소? 그래야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는 죽었습니다. I am dying. 프란체스코는 급히 그를 흙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완전히 죽인 새 사람이 되었고 불평 불만의 습성을 죽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를 흙 속에 묻으면 무슨 뜻입니까?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한 겁니까? 이해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까? 사랑하고 살려서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치료와 처방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시급을 해야 불평 안 하죠. 저는 이 프란체스코처럼 불평 원망을 잡아다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못할 하나님 대신 하실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병이 돌았습니다. 어린 나이로 어려운 거 할 것 없이 배가 너무 아파서 심근하고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병은 널리 퍼져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이 마을의 사람들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 병이 숨는 전에 이제 그 지의 큰 도시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했고 곧 물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다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마을은 산위의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식수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위의 것으로 올라가서 원래의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물이 오염되어서 이 물을 먹는 이 주민들이 죽어가느냐. 물줄기 입구에 도달해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른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럴까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을 보내가지고 수중 근처에 물속 수중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탐색 결과 잠수부들의 보고에 전문가들은 아주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깨알 끊지 못해도 왜 사람들이 죽어갔냐는 그 물속에 보니까 물이 나오는 그 구멍 안에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 사이에 아주 큰 어린 돼지와 새끼 돼지들의 사체가 가라앉아서 수원 입구에 끼어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원래 수인처럼 맑고 깨끗했던 샘물이 돼지들의 썩은 사체를 통과하면서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수부들이 죽은 돼지를 치우자마자 물은 다시 전처럼 맑고 깨끗해지고 그 동네 사람 다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돼지와 돼지 새끼들의 사체 같은 비판, 불평, 불만, 세속적 판단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고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의 이런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평화, 화평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생활을 철학했다는 의식 있는 기름이죠. 이것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신앙의 신앙관,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화평의 축복,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곱 번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화평의 사슴입니다. 불화가 거치고 다툼이 거치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불화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저주와 치우침들을 받은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쓰레기 뿌리듯이 뿌려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 못하므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희생해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맑은 수원지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돼지와 돼지 새끼들의 사체 같은 불평, 불만, 비판, 불신앙적인 말, 세속적인 판단을 제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버디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림으로 화평의 가정, 평화가 충만한 교회, 평화로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